BOA 세계 뉴스입니다. 쿠르드 반군과 시리아 정부가 터키 군 공세에 맞서기로 합의한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이 오늘 터키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리아 국영 산하통신은 정부군이 터키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에서 20km 정도 떨어진 탈 탐리에 진입했고 주민들이 군인들을 환영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앞서 쿠르드 반군 측은 성명을 내고 시리아 정부가 터키와의 전체 국경지대를 따라 군대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명은 터키 공격을 막기 위해 시리아 주권과 국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시리아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한 축구대표팀이 내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을 위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한 대표팀은 이날 오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행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남한 대표팀은 내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과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치릅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 예선과 최종 예선에서 맞붙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자국에서 경기를 치르기를 원치 않아 두 차례 경기 모두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평양에서 남북 간 월드컵 지역 예선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201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에스테리 디플로와 마이클 클레이머 그리고 아브히지트 바네지르시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디플로 씨는 47살로 역대 최연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두 번째 여성학자입니다. 클레이머 씨는 미국 하버드대학 그리고 바네르지와 디플로 씨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소속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이 전 세계 빈곤 퇴치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켰다면서 불과 20년 만에 그들의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개발 경제를 변화시켰고 이것은 현재 번성하는 연구 분야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태풍 하비기스로 큰 피해가 난 지역에 구조요원 11만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일본에 상륙한 하비기스 태풍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47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초강력 태풍인 하비기스는 최대 풍속이 시속 225km로 일본 열도를 관통하면서 일본 내 8개 현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사태가 나 집이 휩쓸려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강둑이 무너져 온 마을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나가노현에서는 신칸센 고속철도 열차가 침수됐습니다. 어젯밤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어졌고 오늘 정오 기준으로 이재민은 3만 8천 명에 달합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난관리 회의를 주관하며 인명구조와 복구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오늘 카탈루냐 분리독립주의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주도하고 독립을 선포했던 정치인과 활동가 12명 가운데 9명에게 선동과 공공자금 남용 등 혐의로 9년에서 1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에게는 불복종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해 통과시킨 뒤에 카탈루냐 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스페인 중앙정부는 자치정부 지도부를 체포하고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미국으로 향하던 캐러밴 2,000명의 이동을 막았습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과 AP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최근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를 출발해 북상하려던 캐러밴의 이동을 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캐러밴 행렬은 지난 12일 타파출라 북서쪽 40km 지점에서 멕시코 국가 방위대와 연방경찰에 저지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중미와 카리브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러밴은 중미 나라를 출발해 멕시코를 경유한 뒤 미국 남부 국경으로 와서 미국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으로 향하는 캐러밴 행렬이 줄을 잇자 멕시코에 이들의 북상을 막도록 압력을 넣은 바 있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15일 평양에서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취재진과 응원단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가장 큰 우려로 지목했습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10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내일 평양에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남북한이 평양에서 축구를 갖는 것은 축구 경기를 갖는 것은 지난 1990년 이후 29년 만입니다. 하지만 남한 측 중계진과 취재진 응원단의 방북은 북한 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15일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리는 북한 대표팀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3차전을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한 대표팀은 14일 오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의 서우두 공항에서 항공기 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으며 경기는 15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남한의 남자 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경기하는 것은 1990년 10월 22일 남북 통일 축구 이후 29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북한 측이 남한 측 중계진과 취재진, 응원단의 입국을 거부함에 따라 생중계는 물론 경기 진행 자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중계나 응원단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북측의 의사를 타진해왔지만 북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측의 무응답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서도 경직된 태도를 유지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남한의 미국산 첨단무기 수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남한의 쌀 지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협력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축구연맹은 남북한의 평양 월드컵 예선 경기와 관련해 스포츠를 통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남한 측 중계진과 취재진, 응원단 등이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해 방북이 무산됐다는 보도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축구는 축하와 정정당당한 경기 정신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독특한 힘을 갖고 있는데 15일 경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레바논과의 1차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데 이어 스리랑카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1-0으로 승리하는 등 H조에서 남한에까지 남북한 축구 경기의 전적은 남한이 7승 8무 1패로 앞서고 있고 국제축구연맹 순위는 남한이 37위, 북한은 11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이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미국의 가장 큰 우려로 지목하고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국과 일본, 영내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추세로 추정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지난 9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현재 미국의 가장 우려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미 한국 전역을 사거리 안에 둔 수백 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일본과 영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수십 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도에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몇 번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상기반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미국을 겨냥한 북한과 이란의 ICBM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64기의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을 주요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가 한국과 괌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있고 강력한 탐지 능력을 자랑하는 사드 레이더도 일본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사드 성능 시험 결과 높은 효과와 신뢰성이 입증되면서 사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진일보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2010년부터 일본과 한국, 호주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BMD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지만 동맹국 간 갈등과 중국의 반대로 공식 합의와 참여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찰단 파견과 실험 유예를 통해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외교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성과 없이 거듭된 정상회담에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북한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찰단 파견과 실험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거쳐 국무장관을 지낸 라이스 전 장관은 10일 루니 미국 민주주의 연구센터와 노트레담 국제안보센터가 공동 주관한 공개 강연에서 국제 핵무기 확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역대 많은 정부가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을 시도했지만 북핵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북한의 무기가 미 서부 해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사찰단을 북한 핵시설에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자신이라면 사찰단을 현장에 보내기 위해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사찰단이 관련 시설에 대해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험 유예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는 특성상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실패를 거듭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실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험 유예를 통해 북한이 미국을 사정권 안에 두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가 없었던 과거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1차 정상회담은 유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은 개최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없이 회담장을 나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풀려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 전 대각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by making an overstatement of what he expected, and it wasn't just Trump. I mean, Pompeo and Moon Jae-in, a lot of people raised a very unrealistic expectations after the Singapore meeting about what could be.
세이모 전 조정관이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ymour 전 조정관은 또 애당초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 쌍중단 외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정도의 협상은 북한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 that for the foreseeable future, North Korea will have nuclear weapons. They've had nuclear weapons for the last decade, and we've learned to live with it by strengthening our defense.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미 수십 년째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애초에 이번 미북 협상은 긴 여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는 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라기보다 미북 간 이견을 줄이는 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You need to keep the allies, you need to keep the Chinese, you need to keep the Russians all moving in the same direction of pressure on the North Korean.
와일더 전 보좌관이 특히 북한과의 이견을 줄이는 방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인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위협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대범한 행보를 보인 만큼 국제사회가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현 답보 상태의 원인을 미북 정상회담에 돌렸습니다.
I have never believed, and I think this is pretty consistent, that we were going to get to where we needed to get to with in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USA through
실무 협상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열린 미북 정상회담으로는 양국이 필요한 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정례화한다면 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Will the North Koreans return to the table within the next week or two? And that's what the U.S. position is, that we will continue these
앞으로 실무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면 싱가포르 합의문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행 시점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세이모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시켰다며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기술 개발을 일부 제한하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군사 역량이 이미 미국의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역량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북한은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을 보좌했던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사만다 라비치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군사 역량은 미국의 사이버 군사 역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It is a way to try to level the playing fields to a certain extent between North Korea and
라비치 연구원은 10일 워싱턴 내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이 주최한 미국의 외교 정책과 글로벌 위협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 수준을 묻는 VOA 기자의 질문에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수준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대단한 공격을 시도할 때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비치 연구원은 또 북한은 경제 등 다른 분야보다 사이버 분야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해킹을 통한 금융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이버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see this as in some ways a comparative advantage for them.
북한은 사이버 영역을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으며 돈을 훔쳐 제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사이버 전문가인 브랜든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학 교수는 1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 방글라데시 등에 파견된 북한 해커들은 해당 국가가 어디든지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북한의 체제는 더 공격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The main difference for North Korea is they have limited democratic constraint. They have a lot more latitude to act.
민주주의 특유의 제약이 없는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이런 수단을 적용하는 데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행사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정권의 자금 마련을 위해 제재를 피하면서 독자 가상화폐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체제 지원용인 이런 불법 수단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비청 구원은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위험이 있다며 동맹국들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보복 위험이 없다면 공격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이 해상시설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유류를 공급하는 정황이 민간위성에 포착됐습니다. 미국 등은 북한이 올해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유조선들은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유조선들은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VOA가 북한 남포에 유류 탱크가 모여있는 지점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유조선으로 보이는 선박 두세 척이 매주 남포 일대 관련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지목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도 대형 유조선들이 정박했다 사라지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올해 3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남포에 지상 유류 탱크가 있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약 150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사진은 수중 파이프로 연결된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어떻게 선박에서 남포 항구 단지로 유류를 운반하는지 보여준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려스러운 움직임으로 소개됐던 해상 유류 공급이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약 70m 길이의 유조선이 해상 유류 하역 시설이 자리한 곳에 정박해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인 8일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곳입니다. 이보다 앞선 5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90m의 대형 붉은색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전인 4일만 해도 선박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일부터 11일, 일주일 동안 대형 유조선 두 척이 드나든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은 9월에도 포착됐습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9월의 모든 날을 살펴볼 순 없었지만 9월 8일과 16일 각기 다른 대형 유조선 두 척이 위성사진에 잡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매년 연간 상한선을 크게 넘어서는 유류를 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7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1월부터 4월까지 북한 유조선이 70차례 남포와 청진 등 북한 항구에 직접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을 33%와 50%, 90%로 가정해 최소 40만 배럴에서 최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반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유조선들이 입출항을 하는 모습은 남포 내 다른 항구에서도 포착됐습니다. 해상 원유 하역 시설에서 서쪽으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항구의 중앙 접안 시설은 5일 비어있는 모습이었지만 8일과 11일엔 60m 길이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달 13일과 16일, 23일 각기 다른 유조선이 목격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지난 9월 초부터 10월 초 사이 남포의 유류 탱크 인근 해상 유류 하역 시설과 일반 접안 시설에는 위성사진에 포착된 유조선만 최소 9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북한을 드나드는 유조선이 실을 수 있는 유류의 양이 1,000배럴에서 3,000배럴 사이인 점으로 볼 때 지난 한 달간 남포항에서만 최대 27,000배럴의 정제유가 추가 유입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해상 전문가로 활동한 닐 왓츠 전 위원은 최근 BOA와 인터뷰에서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the primary method in which they are obtaining fuel to run.
이는 북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료를 얻는 주요한 수단이며 특히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은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한 현행 제재를 피하는 훌륭한 방법이란 설명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발사 도달 거리가 짧은 한반도 특성상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미한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한연합군이 별도로 운용 중인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북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can overwhelm missile defense systems by firing it in a volley.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9일 VOA에 북한군 미사일과 방사포 전력이 한국 내 동일 표적을 향해 일제히 발사될 경우 한국군의 요격기를 전부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방어를 뚫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배치하게 될 패트리어트3의 경우 요격 범위가 짧아 주요 군 기지에만 배치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경우 보다 넓은 지역을 요격할 수는 있지만 현재 성주에서 운용 중인 한개 포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한국군 단독 방어 능력은 전국토의 10% 이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해 완벽한 다층 방어를 구현할 때 가장 넓은 요격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concepts of employment and proper location to defend it to provide the greatest.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한국군 독자 미사일 방어 역량이 전국토의 10% 이하라는 비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방어하는지 세부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전국토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면서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 밀집한 한국의 인구 분포 특성상 비용 대 효과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한연합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요격 시간 확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no electronic feed from the satellite to the ROC Patriot.
한국군이 주로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는 인공위성 등 미국의 정찰자산 정보망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한국군에 알리는데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며 수분 만에 표적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정장 환경상 자체 요격 대응 시간을 갖추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공률 효과 때문에 한국군 독자 운용 패트리어트 체계의 레이더로 미사를 포착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 curvature of the earth. You know,
북한군이 스커드 미사일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쏠 경우 미사일이 약 300km 앞까지 날아오더라도 지구의 공률 범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탐지 거리에 오차가 발생해 훨씬 늦게 탐지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통합할 경우 우선 미국의 인공위성 체계로 전체적인 발사 과정을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요격 준비 시간 확보가 훨씬 수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지난 7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강연에서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사드와 패트리어트 체계가 상호 운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at's a tough environment out on the peninsula and we worked initially with
General 이언 윌리엄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이 같은 주한미군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움직임은 특별히 한국의 방어를 위해 설계한 것으로 미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한 차선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짧은 반면 사드의 레이더인 TP2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호 운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주한미군 독자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거리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별도로 운용 중인 한국의 패트리어트 체계의 사거리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VOA에 미사일 방어 체계 통합 문제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의 반발 외에도 한국민의 반일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that probably requires is It's not just integrating with the US, it's also integrating with Japan.
이미 미일 간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향후 참여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한일 간의 통합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앞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SM-3 등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자산은 다층적 미사일 방어 전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미사일 방어는 필연적으로 높은 비용을 동반한다며 보다 효과적인 억지력을 위해서는 적절한 선제 타격 능력을 혼합한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own the offense route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offense isn't going to make sense if you're going after the missiles. It's going to be a preemptive strike where you're trying to kill.
그러나 선제 타격 역량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적 수뇌부 타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선제 타격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역효과가 있다며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과 더불어 외교력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이 보다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인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오는 1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사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앞서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나토와 연합군의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바코바 이리나 나토 대변인은 VOA에 나토의 대표적인 연례 방어 훈련 가운데 하나로 세계 최대 규모 사이버 연합훈련인 2019 나토 사이버 연합훈련을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나토 회원국과 동맹국 간 사이버 방어 능력을 시험 훈련하고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소셜미디어, 모바일 기기 해킹 등 실제 당면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토 측은 밝혔습니다. 다만 연례적으로 펼치는 훈련인 만큼 특정 국가나 단체에 대항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나토가 직면한 포괄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8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가 매일 의심스러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 가을쯤 공동 사이버 연합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훈련에는 나토 28개 회원국에서 약 천여 명이 참가하며 일본과 우크라이나, 스위스, 스웨덴, 유럽연합 등 많은 동맹국들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한때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한국 해운업체가 북한과의 불법 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밟았고 선박 매수인이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건데 미국 정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의도치 않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니호로 불렸던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2015년 북한 측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명산해운은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산해운 관계자는 10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문제의 선박은 선박 매매 계약서에 의거해 매수인에게 정상적으로 매각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인과 북한과의 관계 여부를 자신들은 알 수 없으며 정상적인 선박 매매 계약서를 통해 입금을 받고 매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수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매매 연결 방식을 묻는 추가 질의에 브로커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각했다며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BOE에 매매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산해운이 2015년 1월 홍콩의 M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매수인을 표기한 부분에는 M사 이름 옆에 매수인의 지명자란 문구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추가 정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BOE는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정보 시스템 등을 토대로 와이즈 어네스토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호란 이름으로 운영된 화물선으로 한국의 산업은행 캐피탈과 명산해운이 소유한 선박이라고 9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애니호가 2015년 매각된 직후 이름을 송이호로 변경했는데 송이란 이름은 와이즈 어네스토를 소유했던 평양 소재 북한 회사 송이무역회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사실상 선박의 매각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곧바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와이즈 어네스토의 또 다른 소유주로 지목된 사는 캐피탈은 10일 BOE에 와이즈 어네스토의 소유권을 2012년까지만 보유했다며 매각 당시엔 소유권이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는 캐피탈 측은 해당 선박은 이미 2012년 당사와의 선박 리스 계약이 종료된 건이라며 당시 명의가 이전된 내용이 담긴 선박 등기부 등본을 BOE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는 캐피탈은 2004년 11월 애니호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2년 1월 20일 이 소유권을 명산해운으로 넘깁니다. 사는 캐피탈은 소유권 이전 이후 해당 선박과 관련된 일체의 변경 사항은 사는 캐피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와이즈 어네스토어는 매각 당시 명산해운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브로커를 통한 거래를 진행해 홍콩의 M사로 최종 매각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M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줄 알았던 이 애니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관리하는 송이호가 돼 나타난 겁니다. 명산해운의 주장대로 거래 당시 M사와 북한과의 연관성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개인과 기관들이 부주의로 인해 의도치 않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에서 해운업계에 이런 내용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운송 관련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관은 금지되거나 제재될 수 있는 행동에 연루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해상 관행이 보험회사와 선박 등록처, 운송회사, 금융기관을 포함한 해운업계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제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도 매년 발표하는 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활동들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여하게 될 위험성을 높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산해운의 거래 역시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미국 금융망과 연계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재무부의 주의보 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점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도 거액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미 캘리포니아 소재 속눈썹 제조업체는 중국 소재 납품업자에게 수입한 물품에 북한 공급업자들이 제공한 재료가 들어있었다는 이유로 100만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냈습니다. 당시 벌금을 부과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 업체가 대북제재 규정의 실효성의 위험이 큰 지역에서 제품을 조달하면서도 공급망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015년 8월에도 북한 선박들에게 보험을 제공한 해상보험 전문회사에 2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산해운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진 선박의 운항자라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과 2019년 특별점검 대상 선박 자료에는 한국 선박 루니스호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선박의 운항자 칸에는 명산해운이 표기돼 있습니다. 루니스호는 지난 3월 미 재무부의 대북해상거래주의보에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그러나 명산해운 관계자는 이에 대한 BOE의 질문에 자신들은 루니스호 관리회사는 전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신의 작품을 이동식 저장장치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화음악을 다룬 이 작품이 북한의 외부 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Music has tremendous driving power within the
James Bond.
The visual is one thing. When you add music, it becomes something else.
There is a chemical high.
Indiana Jones, 007, 캐리비안의 해적 등 유명 할리우드 영화 음악을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스코어가 북한에 은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7년 미국에서 개봉해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스코어는 영화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스코어를 제작한 맷 슈레이더 감독은 이번 달 스코어를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에 담아 북한으로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스코어 프로젝트 노스코리아라는 웹페이지를 통해 캠페인 기부자에게 한글로 스코어라고 쓰여진 USB를 전달하고 북한에도 같은 USB를 유입시키는 캠페인입니다. 슈레이더 감독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의 민간단체 인권재단과 연계해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일종의 문화 외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never going to sell a single copy in North Korea of our film. This is valuable to the culture in North Korea. And if they can hear about this, then, you know, and get a sense of...
자신의 작품을 홍보할 목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서 영화 한 편도 정식으로 팔 기대를 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 영화가 북한의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고립되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 음악과 문화를 공유했는지 알게 되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는 설명입니다. 슈레이더 감독은 북한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던 기존 USB 내용과 달리 스코어는 전혀 민감하지 않은 문화 외교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et 2,500. They were packed in rice bottles is the way that they were brought in and even that aspect of this.
슈레이더 감독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인권재단과 시범 프로젝트로 스코어 다큐를 담은 2,500개의 USB를 쌀과 함께 물병에 담아 바다를 통해 북한으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USB를 농촌 지역에 보내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측은 스코어가 영화의 힘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문화 사절이라면서 북한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은 2016년부터 외부 정보를 북한에 보내는 자유를 위한 플래시 드라이브 운동을 통해 대중문화와 뉴스, 영상 등을 USB에 담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인권재단은 전 세계로부터 기부를 받아 지금까지 북한에 7만 개 이상의 USB를 보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전에 급파되는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했던 여군 참전용사가 전우들과 함께 전쟁의 기억을 모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참전한 한국전의 아픔과 미군의 희생을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소개했습니다. 조 데이비슨 씨를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데이비슨 씨에게 70년 전 일리노이주 공군기지는 한국전이 발발한 곳이자 격전지였습니다. 당시 드물게 여성으로 참전해 미국에서 한반도로 떠나는 수많은 장병들을 지원했던 전장이기도 했습니다.
After getting out of high school, thinking that I could become a female pilot.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만 공군 생도로 3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그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공군 기지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만난 남편도 한반도에 급파된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이 데이비슨 씨 부부에겐 부부가 함께 겪은 격전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And that hurt me a lot.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이라크전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전쟁 역사에 한국전은 거론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85살의 나이에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열린 한국전쟁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잊혀진 전쟁 되찾다. 전시회의 제목은 데이비스 씨의 간절한 희망이자 전쟁과 남편에 대한 기억이기도 합니다. 전시회는 전미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 마우이 지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3년간의 준비 끝에 지난달 23일에야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70년 전 전장의 경험을 나눠줄 전우들을 찾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참전 용사들이 한국전의 기억을 나누기를 꺼려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데이비슨 씨는 말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은 이들에게도 잊고 싶은 전쟁이자 과거였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They wanted to forget, and that was in the past.
마우이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는 85명으로 현재 절반도 안 되는 37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슨 씨는 참전용사들을 설득하면서 이들이 한반도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뒤의 삶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전시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so interested that what they have done since they came back from Korea so many years ago.
데이비슨 씨는 몇 년 전 참전 용사로서 초대받아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지만 처음 밟아보는 전장에서 받았던 한국인들의 열렬한 환대, 2001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억과 겹쳐 데이비슨 씨를 복받치게 만들었습니다.
It was overwhelming.
남편과 전우들이 시간과 노력, 목숨까지 바쳐 도왔던 이름도 생소했던 나라와 국민들이 부유한 나라로 우뚝 선 모습이 데이비슨 씨에겐 마냥 감격스러웠습니다.
Their time, effort, and possibly their lives.
그리고 이젠 한국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분단을 딛고 가족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반도에 대한 희망입니다.
The North and South could one day
통일은 참전 용사들에게 한반도에서 뿌린 땀과 노력이 가치가 있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마우이 섬의 니세이 참전 용사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잊혀진 전쟁 되찾다는 올해 12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창건 74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동당이 권력은 잡았지만 핵과 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지난 10일 창건 7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달 가깝게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 이 행사에는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재룡 내각 총리 등이 참가했습니다. 노동당 전문가인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집권 8년 차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자기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시대를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는 뭐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내 시대다.
노동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권력 기반입니다. 과거 노동당은 김정일 위원장의 성군 정치에 밀려 권력의 뒷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노동당은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옹립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은 2012년 7월 군부 최고 실세인 리용호 군 총참모장을 숙청했습니다. 이어 인민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을 무려 6번 이상 교체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공개 처형됐습니다. 또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국방위원회도 2016년 폐지시켰습니다. 군부 장악에 이어 노동당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고모부이자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악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이 단절 기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장성택 제거는 평양의 권력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장성택을 따르던 노동당과 내각 간부 수십 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직지도부 등이 김정은 정권의 친위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은 지난해 47차례 이상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당이 핵 문제와 경제난 그리고 민심 회복이라는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핵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은 핵 보유국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I ha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tremendous.
그러나 북한 수뇌부는 아직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밀 핵시설을 포함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비밀 핵시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과 유엔 안보리 핵심 제재를 맞바꾸자는 부분 비핵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수뇌부가 비핵화 대신 핵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거래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핵을 가지고 있다는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과 승부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듯 평양의 수뇌부가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유엔의 고강도 제재는 북한 사회를 한층 옥죄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달러와 위안화 같은 돈줄이 끊겼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는데 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수출이 90%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외화 자금줄이 끊어진 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합니다. 외화나는 노동당의 특별 공급도 중단시켰습니다. 과거 노동당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당 창건일에 쌀과 술, 과일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특별 공급이 사라졌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은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제 식량 특별 공급 주려고 하면 해외에서 쌀을 사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쌀을 사들여기는 싫으니까 그냥 밑에 각 도시, 군, 또 그리고 공장 기업소에서 명절용 상품을 반드시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 떨구는 것으로서 다 이제 군땜을 했죠.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을 쫄쫄 빨았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면정 목배와 민심 이반도 심각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북한의 당 간부들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를 피해 한국과 미국 등으로 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대응총국과 노동당 39호실 간부로 있다가 2014년 탈출해 현재 미국에 사는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에는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초임과 숙청에 있던 매우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본인들은 물론 그 주군들과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포함해서 또 그와 연루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숙청하는 매우 잔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처음에는 김정은 정권에 큰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절망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평안북도에 살다가 2012년 한국으로 탈북한 설송아 씨입니다.
그걸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집권 기존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비교되는 정치의 그 리더십 특징 이런 것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먹혔거든요. 아, 이게 정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뭔가 할 줄 안다. 네,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까지 쭉 보았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청년들 통제가 더 심하고 이중 삼중 어떤 사상 이런 통제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덜어내게 된 거죠. 인식이.
북한 노동당은 중국 공산당과 여러모로 대비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1972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뒤 30년 이상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지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만 달러에 이르는 데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고속철도가 달리며 올림픽을 치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위상도 한결 강화됐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노동당도 살아남으려면 권력 세습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습 체제를 버려야 비로소 당내 민주주의가 살죠.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야 개혁으로 가죠. 그래야 개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습 체제를 버리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 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음식물 낭비를 막는 모바일 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33년 10월 14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국제연맹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국제연맹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초기에는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과 중립국을 포함해 42개 나라가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부터 전쟁에서 패한 국가들도 가입이 허용되자 독일이 국제연맹에 가입,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는 데 합의합니다. 독일은 그러나 엄청난 금액의 전쟁 배상금 지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져가자 결국 1933년 10월 14일 국제연맹 탈퇴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이후 군사와 무기 증강에 주력,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독일의 군사 침략에 국제연맹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해체됐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77년 10월 14일 크리스마스 캐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른 미국 가수 빙 크로스비가 7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골프를 무척 좋아했던 빙 크로스비는 1977년 10월 14일 스페인에서 골프를 치다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방송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이기도 한 빙 크로스비는 1903년 5월 3일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7남매 중 넷째였습니다. 크로스비는 193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10대 배우 중 한 명이었고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40년대는 빙 크로스비에게는 생애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전선에 나가 있는 미군 장병들에게는 빙 크로스비가 사기를 올려주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특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음반이 발매되자 즉각 인기 순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크리스마스철이 다가오면 재발매를 했고 몇 차례 더 녹음해가면서 계속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각 분야의 세계 진기록을 수록하는 기네스북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가 들어간 음반은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이 팔렸고 싱글 음반으로는 5천만 장 이상이 팔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빙 크로스비는 일생 동안 무려 2,000곡에 가까운 노래를 녹음했고 싱글 히트곡으로 꼽히는 것만 해도 300곡이 넘습니다. 이렇게 가수로 또 배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빙 크로스비는 하지만 1977년 10월 14일 74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